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셔서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또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6장 전체의 주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에서의 전체를 저희가 공부를 하셨지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 하는 분들은 그 어떤 죄인이든 의로움을 받을 때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게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의를 받고 또 그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로 마무리가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또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변질되는 것도 봤는데요.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질될 수 있는가? 1장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모든 교회의 변질이 그렇진 않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떠나는 것, 또 말씀을 떠나는 것, 이럴 때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6장에 걸쳐서 썼는데 바로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5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실 때는 아,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복음을 변호하는 책.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일을 변호사를 사든 누가 대리인을 세우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억울함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 신속히 빨리 변질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걸쳐 쓴 갈라디아서. 예.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당신이 그 복음을 좋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는데 그럼 말하는 당신이 틀리면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냐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변호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를 1장에서부터 먼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호했고 그 다음에 교리들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오늘 6장인데요.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6장은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호라든지 그들의 변증 이런 거는 좀 뒤로 하고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미 또 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6장은 무엇인가? 먼저 핵심 단어를 한번 보시면서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온유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법, 육신, 성령, 선, 예, 선함, 십자가, 아, 육신이 또 있네요. 육신, 또 할례 이런 단어. 이미 어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신 있게 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어제 이제 마무리하다 보니까는 여섯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6장인데 야, 이 여섯 개 단어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대변하는구나. 예, 메모가 가능하시면 좋겠는데요. 핵심 단어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다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율법. 그 다음에 육신이었습니다. 육신. 매장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은혜. 그리고 성령. 십자가. 이게 거의 지금 1, 2, 3, 4, 5, 6장 순서대로 나온 키워드들인 것 같아요. 율법, 육신, 믿음, 은혜, 성령, 십자가. 오늘 6장을 제가 한 네 군데로 보면서 나눠봤고요. 네 가지 명령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명령을 주제로 해서 네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진들을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를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런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다 회복된 사람들, 내가 복음에 한번 변질된 복음에 따라갔다가 된서리를 한번 맞았지만 이것이 정말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이구나라는 걸 한번 알았지만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과 사랑을 회복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이것인데 이렇게 섬기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 있는 두 가지가 잘 숨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온유의 영입니다. 온유함.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단어로 딱히 좀 그 다음 줄에 있는 어떤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할 것에 대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이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루거나 한번 권면하고 사랑할 때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에 빠지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는구나. 그리고 주님 의 어떤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죄를 숨기기도 하고 또 비판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또 격렬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비난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위선적이 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위선의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더 큰 잘못을 또 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절대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들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벌써 비난거리가 이미 주렁주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내용이 짧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참 깊어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어려운 거 아시듯이 아주 비탄에 빠지고 죄 가운데 있고 위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온유해지기가 쉬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또 그런 감이 많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온유함과 정말 힘듭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자, 온유의 영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6장 첫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것을 먼저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자, 저희가 아주 사랑하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3장.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짧은 두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를 사랑으로 하라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다른 서신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책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도 그렇죠. 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내가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고 온유한 영으로 성도들 대하지도 않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다른 많은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 하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씀 읽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구나 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이것, 명령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5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같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그럴 때 그 자기 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 내 미션, 영적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게 내 짐이에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나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문맥상 볼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절에 걸쳐서 계속 깊이 들어가요. 조금 더 나중에는요. 돈 문제까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돈 문제도 거론 돼요, 오늘. 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내가 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돈을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일을 겪었어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프랙티컬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첫 번째 말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건 완벽해요. 그렇지만 이 몸된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엉성하고요. 마치 저게 무너져야지 저게 세워져 있는 게 어색할 정도로 그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지상의 교회이고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로 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육신과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떠한 승리를 거두는가가 결국에 승리를 결정을 짓는데 저희가 바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역시 육신의 이런 집합체예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제한 속에서 살지요. 주님 섬기다가도 갑자기 아파서 확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뿐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주님께 가신 분도 있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70에서 80년밖에 안 돼요. 그래 제한하게 두셨는데 이러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등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들. 자, 서로 남의 짐을 지라, 또 온유의 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킬 것, 이런 것을 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예. 섬김에 대해서 또 서로의 짐을 질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제로 볼 때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그냥 선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이 얘기는 성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서로 섬기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물리적인 태도를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우리 베푸는 선이 일반인들과 좀 다른 부분을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베풀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베풀고.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선을 베풀 만한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부와 여유가 없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때로는 내가 굉장히 궁핍한데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선이나 어떤 그런 봉사나 섬김은 내가 많이 있어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베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전체적인 것은요, 1절에 있었던 아까 온유의 영을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온유의 영, 온유함.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6절에 말씀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생활의 열매가 있고 삶의 소득이 있고 그래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나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나 궁핍에 처해 있게 됐었어요. 역시 또 아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우시겠네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자기가 여유 있을 때 이 여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말 말씀드린 기도든 어떤 거처가 됐든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저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8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예. 8절에 자기 육신에 계시는 자는 이게 아니네요. 예, 10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역시 우리 성도님들 옆을 돌아볼 때 그러한 어려움이 감지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고 도울 수 있는 한 도우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하실 거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참 많이 알고 익숙하게 읽으셨지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 구절 읽겠습니다. 6, 7, 8절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서요 선한 일, 영적인 일,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도님들이 물질에 있어서 때로는 여유가 있고 또 그런 여유 속에 있고 너무 궁핍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보다 때로는 그런 여유로운 자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셔서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건데요. 예. 지금 읽은 이 부분은요,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저희가 6, 7, 8절의 내용이 있을 때 앞에 위에 구절을 조금 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물을 냈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일 헌금이나 뭐 11조 이런 헌금이 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봐서는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헌물 드리는 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맞아요. 자원하면서 해야 되고요. 인색하게 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맞죠. 그런데 첫 번째 이 헌물이 어떤 헌물이었냐면은 사역자를 돕고 말씀 전하는 자와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요.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서 헌물을 모았어요. 이렇게. 헌금을 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져갔어요. 심지어 3차 전도회 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 가려고 했던 곳은 로마였는데 로마에 갈 그런 여정이 지체되면서까지 헌물을 모으러 다녔어요. 헌물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서 이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 이 교회에 이러한 힘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달을 했거든요. 이 헌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6, 7, 8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너희들이 주님께 드릴 때에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단지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냈을 때 나중에 하늘에서 그 헌물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절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힘을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님들이 낸 돈들로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는 렌탈도 해야 되고요. 간식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유지가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물로 유지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또 나중에 풍성하게 너희들이 거둔다고 얘기하셨을까? 이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보실까? 바로 저희의 섬김과 우리가 바로 온유한 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웠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행한 일은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셨는데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좀 특이한데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예.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요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 말을 쓰셨냐면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종이 됐고 주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섬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지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육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궁핍한 자의 작은 물질이 때로는 많이 여유가 있고 갖추어진 자의 수백만 불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육신으로 섬기려 하거나 육신의 산물을 주님께 드려서 이것을 주님께 평가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때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 섬기다가 또 구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이렇게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시간 내어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섬기고 고면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불편했던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서운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문맥을 확 잃어버리시죠. 이게 아닌데 이럴 때 1절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 억울한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거는 정말 예. 저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떠오르기 너무 많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새벽에 예수님이 아침부터 체포되셨거든요. 동트기 전부터. 근데 쫓겨다닐 때 막 닭이 울고 이럴 때 베드로가 못 잤잖아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갔어요. 저 멀리서.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어디를 둘러보는 즉시 누가 눈이 마주쳤냐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신자 취급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나를 고소해서 결국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결국 예수님도 할 말이 많았겠죠.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예, 너무 많겠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고 얼마나 부당한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죄목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종교재판을 받으신 거죠. 종교재판을 받고 종교적 광신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 머리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쓰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쓰였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때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남아 있습니다. 예. 9절에 지치지 말지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친다는 것,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모든 섬김이 그냥 멈춰지는 것은 저희가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11절에서 13절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으로 잘 그리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힘을 받게 하느냐.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냐.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할례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한마디만 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명령하는 부분은 뭐냐면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순전히 지식에서 우러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에요.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누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의였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읽은 12절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단 종교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대한 지식이 있고 성장을 했지만 내가 아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때 억지로 말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맞다.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려 한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열심은 결국에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핍박을 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할례를 거부할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은 사실 핍박밖에 없어요. 배도자죠. 배도자. 우리의 전통과 모든 계명을 이탈한 자. 이런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할례 정도 받고,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니에요. 저는 할례는 받았습니다.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실드 친다고 하죠. 이렇게. 예.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이들의 잘못입니다. 할례를 다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할례 정도는 받아야 너희가 지킬 건 지키고 믿을 건 믿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함에 대해서는 이들의 육신의 열심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려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핍박까지는 이들이 결코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은 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과 고백은 완벽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쏙 빠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나는 거기까지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끝까지 다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말한 부분인데요.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주 쉽죠. 할례 받고 막 종교적 열심 율법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나만큼 율법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내가 구원도 받고 율법도 아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앞에 한 두 장 넘기시면 있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니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아닌 거면 지키지 말든가. 율법의 그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발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혜택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 자, 가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 십자가. 자, 제가 여기서 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 부분을 볼 때 어제 참 그 마음의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왜 그럴까요? 우린 왜 자랑할 수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왜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품이 대단한 분도 계시고요. 해박한 지식과 많은 신학적 지식과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계세요. 그분 똑같이 저희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저희의 생명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진짜 생명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죽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 내가 두려워할 것, 내가 자랑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가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저는 죽지 않았잖아요. 뭐 어디 십자가에서 죽어서 한국에서 죽고 여기서 캐나다에서 살고 이런 거 아닌데도, 이건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삶이 새롭고 법이 다르고 모든 규율이 다르고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나 단지 내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적인 무언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자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랑을 정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한번 거치십시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저희가 이미 나눴지만 14절에 죽음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럼 세상과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실제 죽은 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죽었나요? 내가 죽었나요? 네,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물로도 심판하셨고요. 불로도 심판하시고 각가지 방법으로 심판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각 개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인 다음에 숨이 다 끊어지고 매장되고 살 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참 감동스럽게 들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명이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 사람이 뭐 그때 뭐 수십억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서 다 믿게 하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원이 차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한 명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거다, 우리를 위해서. 참 그 말이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세상의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빚을 진 자가 막 쫓겨다니고 채무자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매일 연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는 이 사람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끊고 자기를 이제 도피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참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채무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진짜 깨끗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 채무에 대해서 네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예. 어떤 채무자도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그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추징을 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15절의 새로운 창조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뭔데요? 꺼져, 라디오 꺼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죠? 라디오가 꺼져 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새로운 창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들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얇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자국들이 있죠. 사람들의 문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살아난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런 자국이기도 하겠지만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실제 이 자국은 내 몸에 물리적으로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고 그런 매를 맞았던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이나 많은 서신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맞았고 순교의 위기를 거쳤지만 그러한 자국이 몸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16,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문안을 할 때 얘기했었던 평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긍휼과 은혜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도 바울이 항상 문안을 할 때 언제나 말을 했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긍휼? 온유할 정도는 있죠. 근데 진정한 진리에 입각한 그 긍휼을 우리 사람이 뵙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이거 역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광이 있고요. 뭐 공의,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반면에 또 사람의 단어들이 있어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은 뭘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행동이죠. 믿음. 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순종, 회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자,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평강이 16절에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중립적인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강, 화평을 이루시려고 시도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써 그거에 반응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그 사이에 화평하지 않으면, 이건 쌍방이 되어야지 일방이 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서너 구절만 보겠습니다. 평강에 대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혀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분명하시니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노라. 아멘. 와,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예, 이것이 바로 화평, 평강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생각할 것이 우리가 잘 믿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전히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분과 화해를 이루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혼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사역자를 세우셔서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들을 저희가 몇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그들보다 더욱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높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는 우리 갈보리 사랑침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분들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사역에 귀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